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시편의 다섯 번째 책의 첫 시작이 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4편의 시편이 시가 담겨져 있는데 분량이 참 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다섯 번째 책 중에는 찬양시가 무려 18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통해서 찬양시가 한 29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8편이 이 5권에 시편 5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 1권, 2권에서는 탄식시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시편 5권은 주제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시로. 그래서 시편 마지막 150장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이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을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권은 신명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 보시면 시편 119편은 정말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은 모든 주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107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은 초반에는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정도 계속 예레미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다가 오늘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너무나 더 좋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보시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5권의 주제가 인자, 헤세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시편 106편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시편 107편에 시작하는 1절 말씀과 똑같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쓰였던 구절이 바로 이 1절 말씀이 아닌가. 그만큼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 조금 우리에게 식상하게 들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늘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니. 이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면 광야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삶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쓴 경험, 위기에 대해서 그 중간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네 가지의 그 어려움, 고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쓴 경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 이건 내일 새벽기도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겠는데요. 두 번째는 감옥이고, 세 번째는 질병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왜 바다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쓴 경험인가?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가운데 광풍이 일어난다면, 파도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혼돈 속에 빠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어려운 모습들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네 가지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위기마다 끝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위기를 언급하고 그 위기 끝에는 항상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6절, 13절, 19절, 28절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맞이하는 쓴 경험들, 고통, 위기 우리는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감사와 연관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럼 그렇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 언급됩니까? 광야에 대한 이야기, 사막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대한 위기, 그 모든 쓴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참 역설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다와 같은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며 더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광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위기,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위기가 광야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꿈에서 길을 잃은 그런 꿈을 꾸어보신 적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통신사가 이렇게 그 셀폰이 이렇게 아주 좋은 딜이 나와가지고 통신사를 바꾼 적이 있어요. 좋은 통신사를 바꿔가지고 다른 통신사로 바꿔서 이제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캐년들, 서부에 있는 캐년들을 쭉 다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인터넷이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먹통이 된 거예요. 아예 그 지역이 아예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황을 했는지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그냥 살면서 길을 잃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아찔한데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데나 그냥 가거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인생에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맡은 공동체 중에서 아주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이 삼성 이 직원들이 대거 이 달라스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파송을 하고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저지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1년 전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샀는데 1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런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달라스로 옮기게 될 거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집을 산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 집을 처분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집을 또 처분해야 되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새벽기도 나와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저한테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집도 다 잘 처분이 되고 이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뉴저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경험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바른 길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응답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묵묵히 참아내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에 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 길을, 참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또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이겨내며 묵묵히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 보며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출타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